지난 주일에 특별히 저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주일 낮과 밤에 설교를 했습니다. 주일 낮에는 옛적 길, 곧 선한 길을 따르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또 밤에는 믿음의 기도로 세상을 이기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일반적인 삶 가운데 특별히 결혼과 출산과 양육에 그 믿음이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찬양이나 기도 시간에는 발휘하는데 일반적인 삶 가운데서는 발휘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 믿음이 어디에서 발휘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서 발휘되어져야 되죠. 기도할 때도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될 것이요, 찬양할 때도 그래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믿음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인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 믿음을 예배나 찬양 시간에 자신의 영적 정서를 고양시키는 데는 사용하는데 일반적인 삶 속에서는 표출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선호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까? 찬양 시간에 열정이 없었습니까? 기도할 때 소리를 지르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지 않죠. 일반적인 삶의 영역 가운데 신자다운 삶의 선택과 신자다운 삶의 판단을 가지고 모든 면에서 규모 있게 사려 깊게 배려를 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문제를 신자의 결혼과 출산 그리고 양육이라는 제목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1위에서 저는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저출산 위기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1월 27일 날 통계청에서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로 분석한 우리나라 청년세대 하면 19세에서 34세를 가리킵니다. 우리나라 청년세대 변화를 발표했습니다. 1990년대 청년세대는 1384만 9천 명이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31.9%에 해당됩니다. 2020년도 청년 세대는 1021만 3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4%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한 27년 후인 2050년에는 청년 세대가 521만 3천 명으로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청년의 퍼센티지가 20%인데 2050년이 되면 11%로 그러니까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저출산으로 청년 세대가 주는 것도 문제지만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0년에 청년 세대 미혼 비중이 54.5%였습니다. 그런데 3년 전 2020년에는 81.5%로 크게 뛰었습니다. 10명 중에 1.4명만 결혼했습니다. 지난 11월 27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20년 기준으로 청년 10명 중 3.6명만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한 4명 정도만 결혼에 대해서 뭐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6명은 결혼할 마음과 생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사회를 이루며 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일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짐승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런 목적으로 만드셨다면 결혼하는 목적도 이와 같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 땅 가운데 존재케 하신 목적과 결혼의 목적이 다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될 사람을 고를 때도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사람을 고릅니다. 성경의 원칙을 따라 그분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요즘에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믿지 않는 배우자를 자꾸 데려온다는 거예요. 멋있고 아름다운고 좋은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건한 신자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거죠. 이론에서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어릴 때부터 항상 악하고 결국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남녀가 서로 끌리는 것은 자연스럽고 필요한 일이지만 신미감을 추구하기 위해서 결혼하게 되면 결국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외적인 아름다움은 쇠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혼인의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혼인은 생물학적으로 성숙하고 벌어 먹일 만한 직업을 가지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기본적인 것이죠. 혼인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의도와 목적,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 이 소명을 인식하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라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냥 읽어보면 평범한 이야기예요. 갑돌이가 갑순이와 만나서 임신해서 아들 낳았다. 뭐 그런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을 아시지요? 1장의 내용을 배경으로 이해하면 2장 1절은 단순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한 사람, 애굽의 큰 공헌을 기대했던 요셉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잊혀진 지 오래 지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적대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흙 이기기 또 벽돌 굽는 일과 같은 강제 노역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남자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하는 엄명이 내려진 바로 그 시기에 지금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자녀를 낳은 것입니다. 이러면서 그들이 결혼한 이유는 첫째로 창조 목적에 기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말씀 뿐만 아니라 내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결혼했던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해가 갈수록 인구수가 주는 것도 문제지만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산업 활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생산을 누가 합니까? 땅이 대신해 줍니까? 사람이 일해야 돼요. 만들어 놓은 상품을 누가 가져갑니까? 소비자가 가져가요. 소비자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없으면 어떤 경제활동이나 산업활동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 사회가 어떻습니까? 인구수는 급속히 줄고 있고 청년들조차 결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혼 자금 부족 때문에 필요성을 그다지 못 느낀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가정을 이루고 있지 않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사회에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사는 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믿는 그리스도인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 행하는 존재가 아니죠. 믿음으로 행하는 존재죠. 오늘 제가 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했는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 상황은 여러분과 제가 사는 상황보다 훨씬 더 척박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애굽의 고역으로 인해서 어림을 겪고 있었고, 그래서 2장 23절을 보시면 얼마나 괴로웠는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기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장가 들고 자녀를 낳았다는 것, 시집 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고, 여기에 위협을 느낀 애굽 왕 파라오, 파라오는 사람 이름이 아니죠. 애굽 왕의 명칭이죠. 파라오가 결국 위협을 느끼고 남자들은 다 죽이도록 한 것입니다. 뭐 숫자가 많아서였다기보다 사실은 심리적 두려움이 컸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자녀를 낳은 일은 이런 상황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들 당시 상황은 결혼하기 어려운 상황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결혼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 오늘날처럼 다자녀 가구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약속을 한 적도 없어요. 오히려 낳은 아이가 남자면 다 죽이라고 하는 엄명이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절 때 집안 어른들이 자녀들이나 조카들한테 너 언제 결혼할래? 라는 말을 하는 것은 큰 실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청년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일이기 때문이죠. 사실 한국 사회에서 결혼해서 자녀 낳고 사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면은 말할 것도 없고 교육 상황, 양육 상황, 모든 재방 상황 자체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대 풍조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그랬죠.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오늘날처럼 무슨 피임법이 발달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결혼하면 아이를 가지는 거예요. 2분의 1이죠. 확률은 50%죠.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런데 남자를 낳으면 남자를 낳은 경우에는 내다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 모세를 숨겨서 키웠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키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어떻게 느껴집니까? 너무 잘생겨서 죽이기에는 아까워서 숨겨서 키웠다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쉬운 책이 아니죠. 사도행전 기자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석 달 동안 키운 것을 믿음의 행위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 말은 선하다는 뜻이에요.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선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을 길리더니 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을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의 부모가 석 달 동안 모세를 숨겨 키운 것은 믿음의 행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결혼하십니까? 믿음으로 자녀를 낳으시려고 합니까? 믿음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시려고 합니까? 모세 부모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석 달 동안 숨겨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역청과 나무 진을 발라가지고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담아서 애굽의 하숙가로 보낸 거예요. 이것은 책임 회피가 아닙니다. 이것은 발각되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최후 방책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아들을 살리기 위한 조처였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분투하다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긴 행위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조금 해보다가 힘들면 포기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난 다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끝까지 견디고 분투하다가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잘 알고 있지요. 결국 모세의 딸에 의해서 건짐을 받게 되고 바로의 왕자로 자라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가 이 결과를 예상하고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지만 모세의 부모는 그 결론을 모르고 그냥 믿음으로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선택하고 판단하고 믿음을 따라 헌신한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였지만 믿음 안에서 결혼했고 믿음에서 자녀를 키웠고 믿음에서 견디다가 할 수 없어서 이 일을 했는데 이 일도 막무가내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매우 신중하게 행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은 앞뒤 재지 않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모세의 부모를 잘 보세요. 나일 강가로 보낼 때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나무 진과 흙을 칠하고 그리고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은 다음에 그냥 떠내려 보낸 게 아니에요. 잘 보시면 갈대 상자를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 그랬는데 갈대 상자에 두었습니다. 바로의 명령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저는 우리 현상교회 교우들이 이런 믿음의 분투를 하기를 바랍니다. 단지 믿음으로 산다, 뭐 종교활동을 좀 한다, 뭐 예배 드린다 이 정도로 만족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분투하셔야 돼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안에서 분투하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친구들이 미워하고 따돌릴 때 넉넉히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분투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모세 어머니는 아들을 던지지 않고 적당히 고른 장소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본문 4절에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다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멀리라는 이 말, 물리적인 거리상으로 먼 거리를 의미하죠. 출애굽기 33장 7절을 보시면 모세가 회막을 진 안이 아니고 진 밖에 친 사건이 나타나요. 왜 진 밖에 쳤을까요?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죠. 결국 그래서 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진 밖에 회막을 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남편이신 하나님과 이혼한 사건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진 밖으로 멀리 떨어진 회막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말은 그냥 진 밖으로 멀리 떨어졌다는 그런 것만을 가리킨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때려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라는 내용 다음에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감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그냥 결별 상태로 들어갔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여호와를 앙모하는 신자들은 회막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멀리 섰다, 미리암이 멀리 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멀리라는 이 말은 물리적인 거리가 있었다는 것을 나타낸 것과 동시에 사실은 심리적으로는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가 들통나지 않을 만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자신이 나서서 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예상하고 멀리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란 인간의 이성의 판단을 넘어서는 삶을 살도록 만드지만 또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얼마나 세밀한 준비와 신중함이 요구되는 삶인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한다고 해서 막무가내식으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이걸 잘 보여주잖아요. 얼마나 세밀하게 신중하게 이 상황들을 잘 보살피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이런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세의 부모가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갈대 사이에 두었는데 때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룻이 보리삭을 주우려고 첫 번째 들어갔던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습니까?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섭리하신 것입니다. 결국 모세가 누워있는 갈대 상자가 바로의 딸의 눈에 들어오게 되고 바로의 딸은 시녀를 시켜서 그 갈대 상자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5절에 시녀라는 말을 두 번 사용하고 있는데요. 동일한 시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시녀예요. 첫 번째 시녀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시녀고요. 두 번째 시녀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몸종입니다. 다른 단어예요. 만약에 그냥 시녀에게 발견됐더라면 모세는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긴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주인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내어놓으려고 하는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진 이 애굽의 공주의 이 몸종에 의해서 결국은 발견되고 결국은 이 몸종이 갈대 상자에 있는 모세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끝이다, 막다른 골목이다 라고 생각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선교사님들이 첫 번째 선교지에 가서 때로 어떤 이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간혹 귀신 들린 사람이 쫓겨가는 그런 경험들을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고 복음을 따라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왜 간증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예전에는 살아계신데 지금은 하나님은 죽어계신 분이십니까? 아니죠. 왜 간증이 없을까?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믿음으로 끝까지 분투하다가 마침내 하나님께 맡기는 이 진정한 헌신의 행위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얼마나 절묘합니까? 몸종이 발견하고 데려왔죠? 그리고 데려와도 바로의 딸의 성품이 잔인한 성품의 소유자였더라면 헤로디아 같은 사람이었다면 당장 죽였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세의 성품을 성경은 매우 자비로운 이 바로의 공주의 딸이 매우 자비로운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히브리 사람의 아이임을 알아보자 이때 모세 누이가 나서서 히브리 유모를 구해다 주겠다고 제안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어떻게 된 것입니까? 1장의 내용은 애굽 왕 바로의 책략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그 책략이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 산파이에서 꺾이게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 책략이 꺾이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실패해버리고 마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가 내린 이 음령 때문에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가 살아남게 된 거예요. 단지 살아남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애굽의 심장부에서 왕자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학문과 모든 말에 능한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 일들이 이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건져내는 자예요. 모세를 건져낸 바로의 딸이 모세에게 구원자라는 칭호를 붙여준 거예요. 아이러니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이 바로의 조처가 실패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확대해서 말하면 교회를 멸하려는 이 사탄의 괴계와 권세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헤롯이 먼저 경배하러 갔던 동방박사들 돌아와서 나한테 알려달라. 속셈은 무엇이었습니까? 죽이려 한 것이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계시를 받고 돌아오지 않고 자기 길로 가버리자 두 살 밑으로 남자아이는 다 죽이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섭리하여서 예수님은 살아남게 되었죠. 하나님은 세상 나라의 궤계를 항상 역이용해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유대인을 멸하했던 하만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결국 하만이 장대에 달리게 되고 유대인들이 다 살게 되는 그 내용, 에스더서의 내용이죠. 우리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선택한 것을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믿음의 분투를 지속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이제 저는 신자의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기자는 2장 11절 이하에서 모세가 장성하고 난 다음에 기사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모세가 장성해서 바깥에 나갔더니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때리는 거예요. 학대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참지 못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고 결국 이 일이 화근이 되어 망명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설픈 행동 때문에 망명을 떠나야만 되었지만 분명한 것은 모세가 자기 동족을 구원하는 일에 자기 마음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비록 모세가 애굽의 교육을 받긴 했지만 충실한 바로의 왕자로 또 바로의 딸의 아들로 그냥 자라났던 것이 아니라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언약 백성이다. 오늘날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을까요? 바로의 딸이 모세를 발견한 다음에 유모를 소개했는데 그 유모가 누구였습니까?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결국 모세는 어머니에 의해서 양육된 거죠. 고대 히브리인들은 젖을 꽤 오랫동안 먹었습니다. 보통 한 5살 정도까지 젖을 먹었다고 합니다. 요게벳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야말로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죠.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와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담아 젖을 물릴 때마다 기도했을 것이고 말기를 알아들을 쯤이 되었을 때 모세가 히브리 사람인 사실을 알려주었을 것이요 하나님의 언약과 믿음의 도리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애굽의 부와 학문과 지혜에 그 마음이 장악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심령에 새겨 놓은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가르치는 자세와 태도와 교육 방식은 피교육자가 어떤 존재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애완견을 사랑한다고 해서 애완견에게 구구단을 가르치거나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동물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의 자녀는 개나 짐승이 아닌 불멸하는 영혼을 가진 사람입니다. 때문에 자녀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을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부모들 보세요. 자녀들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일에 올인합니다. 왜 그 많은 돈을 교육비에 사용하지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세상에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는 교육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르치고 천상의 교리, 믿음의 도리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일은 자기 자녀를 사탄 원수에게 고스란히 갖다 바치는 꼴이 되고 말 거예요. 자기 잘난 줄 알고 세상에서 내놓으라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사람의 영광을 받는 그 일에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은 그렇게 제공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잘 가르치려고 노력하면서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지 않는다면 세상에 그 일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의 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회심과 중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거듭난 신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를 이 땅 가운데 두신 의도와 목적, 나를 믿는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그 목적이 뭘까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으로 자녀를 그렇게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믿는 부모라고 해서 자기 믿음으로 자기 자녀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오늘 유아 세례식이 있잖아요. 유아 세례 서약을 누가 합니까? 박선우가 합니까? 임지윤이 합니까? 아니에요. 선우와 지윤이의 엄마 아빠가 합니다. 그게 뭡니까? 언약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서약이에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언약적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일을 하겠다는 서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자녀가 현세 복과 아울러 영적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죠? 왜 그렇습니까? 타락한 아담의 자손들은 배우기 전에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많은 것들을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완고합니다. 가르쳐 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옳고 바르고 선한 것은 왜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지,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은 얼마나 잘 찾아서 하는지. 그러므로 부모는 이런 인간의 죄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어릴 때부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충분히 젖을 줬고 충분히 잠을 잤는데도 불구하고 찡찡거릴 때는 토닥토닥하면서 그러면 안 되지 하고 그때부터 훈육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자녀의 마음에 강력한 진지를 구축하기 전에 선점해서 그 아이의 영혼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가우지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경건한 가정 세우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Building Godly Home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가우지는 이 책에서 부모의 다양한 의무를 다뤘습니다. 거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례를 준비하는 돌봄은 자녀들의 즉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물론 앞을 내다보고 현세와 내세에서의 미래를 위해 그들을 준비시킨 것을 의미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장례를 준비하는 돌봄은 당장 배고프면 우유 주고 추하면 입을 옷을 주는 그런 일만 아니고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분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하늘에서 그 영혼을 볼 수 있을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자녀를 돌아야 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그렇게 모세를 가르쳤습니다. 모세가 장성하고 난 다음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비록 서투르긴 했지만 동족을 위해서,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부모들이 모세를 신앙으로 양육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유아 세례식을 앞두고 교우들에게, 특별히 또 오늘 유아 세례를 받게 되는 가정들에게 이 말씀을 생각하고 신자의 결혼, 출산, 그리고 양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여 하는 데만 발휘되는 게 아니고 믿음은 일상에서 발휘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남는 장사지만 그러나 내 이익을 남기는 것만이 최선이 아니니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믿음으로 분투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믿지 않는 상사가 여러분들을 박해할 때 혈과 육으로 대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디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장에 믿음이 발현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결혼과 출산과 자녀 양육의 과정에서 행사되지 않는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청년들이 결혼하면 신앙생활이 해이해지고 결혼한 다음에 다소 느슨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진정한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효과적으로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결혼하지 않는 분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신자의 삶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결혼, 그 다음에 출산,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나한테 해당되지 않다고 해서 오늘 말씀이 혹 정죄감을 가져둘까 하는 그런 참 마음이 있는데요. 결혼은 영원한 제도가 아니고 종식될 제도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천국감은 없습니다. 더 이상 출산하는 일 없습니다. 남녀 부부관계를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처럼 가까운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혼하지 않은 싱글들도 계신데 결혼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자체가 지상 최고의 가치와 목적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정죄감에 시달리지 마시고 또 결혼한 분들은 또 청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아 단지 그런 말씀이 있었구나 하는 정도가 아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그런 말씀으로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두신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며 또 결혼하게 하신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주위로 깨닫게 해주셔서 보편적인 사람들이 서로 좋아서 만나 결혼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본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신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결혼하고 그렇게 자녀를 낳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약의 자손들을 양육하는 일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믿음으로 분투하게 하시고 그 아이의 영혼의 말씀을 아로새게서 죽고 난 이후에 그 아이들이 영원한 하나님을 알아 모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궁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